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기독교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다시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58절에 있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강해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좀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뭐 여러 차례 이제 성경을 읽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고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이 말씀이 정말 무슨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 자신도 알게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기회를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형성해서 지금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목사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될 그런 그 책무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 봐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자신에게 많은 은혜가 되고 또 많은 것들,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성경을 번역하고 했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번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같이 교회를 하게 돼서 그래서 제 자신이 먼저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여기 안에 감추어진 여러 가지 그런 그 진리들을 알 수 있게 돼서 먼저 여러분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15장의 개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개요를 네 가지로 이야기하면 정말 죽은 사람들이 일어났냐,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럼 죽은 사람들이 언제 일어나냐, 언제 부활하냐. 그래서 지난주에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남은 토픽이 그럼 왜 죽은 자들이 꼭 일어나야만 되냐, 부활의 그 당위성에 대한 그런 그 이제 이야기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 내용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죽은 자들이 꼭 일어나야만 되느냐, 그 부활의 당위성에 대한 그 문제와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어떤 식으로 부활하느냐, 어떤 몸을 가지고 부활하느냐,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 내용을 29절에서 58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연령별 모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다가 우리 중고등학교 남자아이들이 목자 없는 그 양처럼 이렇게 떠돌아다니길래 대여섯 명을 이제 데려다가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한 시간 정도. 그래서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복음이 뭔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뭔지, 대신 속죄가 뭔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다 하고, 이제 오늘 점검을 받아야 돼요. 저 아이들이 다 제대로 다시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남자 아이들 끝나면 이제 오늘 이제 여자 아이들, 오늘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다시 해야 되거든요. 복음에는 여섯 가지 요소가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까? 예,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섯 가지 요소가 있어야 복음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는 두 가지 중대한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십자가, 다른 하나는 부활.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핵심 요소예요. 이 두 개가 없는 기독교는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둘 중 하나 하나만 있어도 그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속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그런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말 그대로 죄덩어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몽땅 자기 자신 위에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다 이루셨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과 함께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이 완전히 다 제거되는 그와 같은 엄청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들, 이 인생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지 4일, 3일이 이제 지난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첫 열매와 똑같은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수확하게 되는 그런 때에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무덤에서 부활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먼저 29절에서 3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죽은 자들이 살아나야 되냐, 부활의 그 당위성이 무엇이냐,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29절에서 지금 34절을 통해서 부활의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그 부활의 당위성 설명하는 그 논지는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 그 사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역도 선수들, 그 다음에 이제 권투 선수들은 그 체급이 다 다릅니다. 체급이 달라요. 그래서 체급이 달라서 평상시에 내가 70kg 이거 선수로 나가려고 할 때 평상시에 체중은 한 73kg, 74kg 이렇게 유지하다가 이제 올림픽이나 뭐 돼서 대표 선수가 나가면 그때부터 체중 감량이 이제 시작이 돼 갖고, 예, 그 시합하기 전날은 먹지도 않고 해 갖고 겨우 70kg 곧 전이 되도록 이렇게 체중을, 예, 유지를 해야만, 그러고선 그때부터는 먹어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체중 감량을 위해서 정말 몸을 말리고 애를 쓰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 체중에 통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역도 선수나 아니면 권투 선수처럼 나중에 심판받을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예,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이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논리로 우리에게 이 부활의 당위성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과 또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냥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가서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행한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없다고 하면 현재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악한 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부활의 당위성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복음 전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같이 살펴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할진대 그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들을 대체해서 침례를 받느냐. 여기 다른 성경에는 죽은 자들을 위해 뭐 여러 가지 그 지금 for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성경 말씀이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 어떤 교단은, 어떤 교파는 이걸 가지고 이단 교리를 또 만들어내고 하는 이 유명한 그런 구절입니다. 이 2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석을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baptized for the dea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지금 대신하여, 또 대체하여, 지금 같은 말인데 여기 나와 있는 그 for가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영어 공부 시간에 배웠으면 알겠지만 for가 위하여도 있고 대체해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인하여도 있고, 그렇죠? 자로서 할 때 그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for가 무슨 뜻이냐, 주석을 찾아봐도 그 내용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심지어 여기 나와 있는 baptized for the dead라고 할 때 이 for the dead의 그 the dead를 복수로 보지 말고 죽으신 분 예수님으로 해서 단수로 봐서 죽으신 분을 위해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죽은 자로서 침례를 받는다. 그래서 내 옛 육신은 죽고 이제는 새로운 그런 사람으로 살아나는데 그래서 내 육신이 죽은 자로서 그래서 침례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이 미국에 가면은 미국에서 태어난 탄생한 그 잡종 종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몰몬교예요. 여기 이제 거기 가셔서 여러분이 대학교 이런 데 가서 보면 한국말 잘하는 선교사들이 나와서 한국말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영어 배우려고 지금 몰려가는데 거기가 이제 몰몬교예요. 몰몬교의 본산이 어디냐면 유타주에 있는 솔트레이크 시티라고 하는 데입니다. 아마 제가 2년 전쯤에 솔트레이크 시티를 이제 가서 그래서 이제 가서 이 이단들은 도대체 뭘 하는가 뭐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가서 찾아갔어요. 그 본부에 찾아가서 도대체 여긴 뭐 하는 데인가 이렇게 갔더니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놨는데 하여튼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우스운 그러한 같은 그 이단 교리를 만들어놓고 그 예수님이 미국 땅에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그 자체 미국 사람 자체의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이 이제 몰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 가서 보고 이제 하서 가는데 커다란 이런 방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사람들이 별로 안 가는데 그 방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 있고 그 방에는 컴퓨터가 많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뭔가 이렇게 갔더니 이 사람들이 족보를 찾아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족보 찾아주는 그런 일. 미국 사람들은 족보 같은 걸 안 따지잖아요. 내가 누구 뭐 이런 걸 따지지 않는데 이 몰몬들이 그렇게 족보 찾아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몰몬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대신해서 침례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갖고 우리의 선조 뭐 고조 누구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지 않고 죽었는데 내가 대신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프락시 베티즘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 미국 사람들 중에 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뭐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다 이렇게 믿지 않고 죽었으니까 이 족보를 찾아갖고 이걸 해갖고 내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 대신 이렇게 해서 침례 받고 나오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구원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 족보 찾으러 온 거예요. 다들 그 거기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도 지금 몰몬이 들어와서 족보 찾아갖고 그래갖고 이거 대신 침례주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줄로 알고 몰몬 가서 대신 침례해갖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몰몬 그 학교를 가면 대학교 공짜로 보내줘요. 공짜로 보내주는데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하와이 이런 데 가면 몰몬 대학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하와이 놀러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거기 몰몬들이 거기다 놀이터를 만들어 놨는데 그 놀이터 안내하고 해주려면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거 이제 한국 애들 중국 애들 이런 버마 뭐 이런 데 애들 다 그냥 학비 없이 공부시켜준다 해갖고는 그래갖고는 거길 지금 데려다가 그래서 거기서 일하고 공부 조금 시켜주고 또 영어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니까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많은 몰몬이 돼서 지금 한국에 돌아오고 있어요. 그 지금 그 구절이 지금 여기 29절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 대체해서 또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냐? 이 사람들이 왜 자꾸 생겨나느냐? 부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을 믿는데 이 땅 안에서만 소망을 가지고 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와 같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대를 이어가며 생기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당위성의 그 첫 번째 복음이 왜 필요하냐?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면 잘 삽니다. 아이들이 잘 됩니다. 하는 일이 잘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정말 소망이 없는 그와 같은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순교당하는 자리까지 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가 뭐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대체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져서 온 유럽을 돌아서 북아메리카까지 갔다가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한국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가 되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대체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겠냐? 30에서 3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32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예배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는데 내가 정말 부활이 없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었냐?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에베소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에베소가 속해 있던 온 아시아에 속한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듣게 되었다. 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비록 누가가 사도 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로마에 가시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런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많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며 잡아먹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겼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짐승들의 밥이 될 뻔한 그와 같은 일들도 내 생에 있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해요? 그러면 부활이 없는데 내가 정신 나갔으면 그 일을 했겠냐? 부활이 없으면 내가 그 일을 했겠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이건 매일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성질 죽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매일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여기저기 다니는 것 그 자체가 매일매일의 삶이 위험한 삶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이다.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너희가 아느냐? 내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는다 해도 내 안에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도 매일같이 죽는 이와 같은 아픔과 어려움의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지금 감당하고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면 부활이 없다 그러면 내일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여기서 잘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 아니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시간이 되시거든 오늘 집에 가셔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편만하게 선포하는 가운데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그 어려움과 고난과 위험과 그 위기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시간이 되시면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33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자, 우리 이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이 됐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도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요, 간음하는 도시요, 세상에 악한 것들이 편만한 그런 도시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부활이 뭐가 있냐? 그리스 철학자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부활 같은 것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속지 마라.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사귀게 되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부패가 돼서 악한 습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 해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믿어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그 믿지 않은 사람이 자꾸 와서 부활이 뭐가 있냐 그러고 그렇죠? 죽은 다음에 무슨 소망이 있냐 그러고 술 담배나 먹자 그러고 매일같이 영화관이나 가자 그러고 악한 일들을 자꾸 해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거기 가서 그 안에 정착해서 그 안에 지도자의 삶을 사는 그런 악한 일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다 그러고, 그렇죠? 죽으면 끝이라 그러고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 사귀면 너도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너희가 육신 안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그런 영이기 때문에 세상에 거짓된 것, 세상에 더러운 것, 세상에 불결한 그런 사상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하고는 분리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된 삶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석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과 분리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거기에 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나이아가라 폭포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한번 갔어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그 물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소리가 큰지 옆에 사람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옆에 가서 한 5분, 10분 지나니까 그 큰 소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고 옆에 사람 목소리가 잘 들리는 거예요. 그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나쁜 일을 하고 나쁜 생각하고 나쁜 일들을 도모하는 사람을 자꾸 옆에 친구로 두면은, 그러면 처음엔 괜찮은 것 같은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내가 자꾸 빨려 들어가게 되지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악한 사람은, 악한 그런 사귐은, 친구를 자꾸 그런 사람을 사귀면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습성이 부패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왜 그러냐?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자신이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 보고해야 될 그와 같은 시간과 때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명심을 하고 세상과 분리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4절에 의에 대해서 항상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끌려 들어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구원 받아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킹제임 성경 이런 사역을 하면서 좀 답답하게 느끼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킹제임 성경 이런 진리를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방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가요. 난 킹제임 성경을 아니까 교회를 안 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킹제임 성경을 아니까 교회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혼자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혼자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거 뭘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사귀면서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고 내가 고쳐줘야 되겠구나. 교회 와서 다른 사람하고 사귀지 못해요. 내 얘기만 하고 자꾸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연령별 모임도 갖고 교제도 나누고 서로 서로를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그와 같은 품성인데 어떻게 킹제임 성경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뭔가가 잘못된 거죠, 이게. 맞습니까? 킹제임 성경을 안다고 하는데 희생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진리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진리가 들어가면 좀 더 내가 희생을 하고 좀 더 그리스도를 대하듯 성도들을 대하고 그리스도를 대하듯 이 교회를 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킹잼 성경의 진리가 들어가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너무 답답한 그런 마음이 이제 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이거 글자로 아는 거예요. 글자로. 이 킹잼 성경을 글자로 알기 때문에 이런 악한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자들의 그런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이기에 자주 힘쓰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도와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한 형제가 오산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여기서 그냥 불철주야 직업 때문에 쫓아다니는데 직업이 안 되니까 이 목사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삶을 저도 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근데 이번 주에 직장이 됐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도와줘야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게 킹잼 성경의 진리를 아는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왜 안 나오느냐.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게 다 글자로만 읽지 그의 삶 속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슬픈 일이 교인들 가운데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죽은 자들이 살아났냐 하는 내용이 35절에서 37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부활은 불가능하다. 몸이 죽으면은 이제 썩어갖고 그래갖고 영양분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영양분을 먹고 다시 자라는데 거기에 이제 몸이 쓰이는 거지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에 가서 보시면 로드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런 주가 있어요. 그 로드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 주를 만든 사람이 로저 윌리엄스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 로저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 분이 죽은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저게 그의 무덤입니다 해서 그 무덤을 파헤쳐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 무덤을 파헤쳤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옆에 무덤 옆에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 뿌리가 무덤에 있는 그 사람의 관을 통과하면서 옆으로 뻗어나갔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먹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그 양분을 먹은 거예요? 이 윌리엄스의 몸에 그 양분을 먹은 거잖아요. 요만큼이라도. 맞죠? 예. 지금 여기 예,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을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사람의 부활이 그런 게 아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몸을 다시 결합을 시켜 주십니다. 맞습니다. 그걸 재결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한 재결합에 지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런 부활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안에 들어있던 그런 모든 원소가 단순하게 재결합되는 것이 그게 부활이라고 하면 그런 부활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바울이 예를 드는 게 35절에 3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씨의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벼, 그렇죠? 벼를 가져다가 이렇게 모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모를 이제 우리가 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벼 씨에서 나중에 이제 가을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 벼를 우리가 이제 추수하는 거 아니에요? 쌀을 추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씨를 심으면 일단 씨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씨가 죽어야 돼요. 씨가 죽어야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씨가 죽어야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도 죽어야 생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죽어야 생명이 나온다. 근데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몇 알 심지 않았는데 가을에 가서 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나오죠. 맞습니까? 한 알 심었는데 한 알만 나와요? 아니죠. 예. 그거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수천 개 알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요거 한 알 심었는데 나중에 그 한 알 이제 여러 개 이제 씨가 나오는데 그게 같은 씨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같은 씨라 그래도 되고 같은 씨가 아니라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같은 씨는 아니에요. 이건 죽었고 이거 새로 생겨나서 여러 개가 생겨났잖아요. 근데 또 같은 씨라 그래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씨에서 이게 나온 거니까 또 같은 씨라고 봐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같은 엄밀한 의미에서 같은 씨는 아니지만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연속성은 유지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죠. 또 하나 확실한 것은 벼 알갱이를 심으면 여러분 벼가 나오지 밀이 나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벼 알갱이를 심으면 뭐가 꼭 나와요? 벼가 나오는 거고 밀 알갱이를 심으면 꼭 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42절에서 49절에 몸이 변화가 되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아까 벼를 씨를 한 알 심으면 나중에 그게 한 알이 나온다 그랬어요? 아니면 몇백 알이 나온다 그랬어요? 많이 나온다 그랬죠? 많이 나와요. 하나가 죽으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수확 때의 그 열매는 심을 때 그 한 개 그 씨보다 양도 많고 심을 때는 씨 하나이고 별거 없었는데 여름에 여러분 가을에 가서 오곡 백과가 익을 때 들에 나가서 한번 그 벼 익은 걸 한번 보세요. 그 색깔과 그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맞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가 그거예요. 이제 4월 5월 되면 여러분 놀이공원도 가고 가시면은 튤립이 빨갛게 노랗게 피어 있는 튤립을 보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이 튤립이 1년에 천만 개 이상이 들어오는데 뭐로 들어오냐면 근으로 들어와요. 이 뿌리로. 예, 천만 개 이상이. 그걸 갖다 심으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죽어갖고 이제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뿌리가 있지만 튤립의 뿌리처럼 못생긴 뿌리가 별로 없다 그래요. 아주 못생겼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딱 해서 나오면은 그 노란색과 빨간색과 여러분 가서 한번 튤립 보세요. 그렇게 예쁜 꽃이 없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가 지금 그거예요. 이게 씨가 죽으면 별것 없이 보이는 씨가 이게 별 볼 일 없는데 죽어서 나중에 생명이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풍성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죽어서 몸이 저 무덤에 갔다가 그래서 이게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나오게 될 때 예전에 있던 그런 몸으로 그대로 나오게 되면 향상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보내준다는 거예요? 더 영광스럽게 더 향상된 모습으로 있는 것 자체는 그대로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데 똑같아야 달라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걸로 나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향상이 돼서 더 영화스럽게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바뀐 상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흙 속에서 우리의 원소들을 다시 뽑아갖고 옛날 모습으로 다시 재결합해주는 게 그게 부활이라 그러면 우리 그걸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된 그런 몸은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거기에 맞도록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가 돼서 아름답게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바뀌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42절에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다. 그것은 이 부활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진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죽으면은 저 무덤에 가서 묻히잖아요. 그럼 100% 다 썩는 거예요. 다 썩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준다 그래요? 썩지 않는 거로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몸이 연속성은 똑같은 몸이에요. 과거에 그 육체가 없었으면 부활한 육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거에 육체가 있어야 부활한 그런 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몸이 실질적으로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연속성은 유지가 되지만 이제 우리가 부활하겠는 썩지 않는 그런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수치 가운데 이걸 심는다는 게 수치 가운데. 근데 어떻게 일으켜져? 일으켜질 때는 영광 가운데 일으켜진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가서 한번 이렇게 만져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가서 만져, 이 미국에 가면은 이 죽은 사람이 있으면 관을 이렇게 열어놓고 죽어서 이제 이 무덤에 들어가기 전날 밤쯤에 이 뷰잉 서비스라고 하는 걸 해요. 뭐냐면 그 사람을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사람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그래서 관을 이렇게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러면 다 안경도 끼고 화장도 시키고 다 이렇게 해서 가서 보면 아주 멋있게 이렇게 다 양복도 입혀놓고 다 그러고서는 이렇게 이제 누워있어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가서 얼굴도 만져보고 손도 만져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뭐 겁이 나서 이제 하지 못했는데, 근데 만져보니까 어떻다 그래요? 고무 같다는 거예요. 고무. 이게 살이 지금 부드럽잖아요. 이 고무 같다는 게 이게 수치스럽게 변해 있어. 얼굴이 아무리 화장을 해도 시꺼멓고 수치스러워요. 아, 죽은 사람이 참 멋있다. 여러분 그런 거 봤어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수치 가운데 묻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수치 가운데 묻히는 겁니다. 좀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벌레가 와서 먹는 그와 같은 상태로 수치 가운데 묻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몸을 다시 부활시켜줄 때는 그런 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우리를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 가서 보니까 연약함 가운데 묻힌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죽음이 오면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다 죽습니다.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권능 가운데 힘이 센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들어져서 다시는 죽지 않는 하나님의 파워를 갖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그런 몸으로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했어요? 본성에 속한 몸이 있듯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영에 속한 몸이 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아담의 이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처럼 이 땅에 맞도록 이 삶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구하고 같이 살게 돼요? 하나님하고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몸이 그 본성에 속한 그 몸으로는 못 산다는 거예요. 더 그 어떤 몸으로 바꿔줘요? 영에 속한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성령님이 영이시니까 그분과 영원히 살려면은 이런 몸은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한 영이신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에 속한 그런 몸으로 바꿔준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영에 속한 몸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이런 벽도 그냥 뚫고 들어오고 문도 뚫고 들어오고 여기 있다 저기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도 하시고 물고기도 드시고 또 사람들이 가서 만지면 만질 수도 있고 형체도 있고 옷도 입고 그런 몸으로 완전히 우리 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차원의 몸으로 바뀌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이런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비슷하게 그와 같은 영화로운 몸을 우리가 가져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46절에 영에 속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 번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까 첫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여기 48절에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그 아담의 형상을 갖게 되고, 둘째 이 주님으로 오시는 그분에게 속한 그런 사람들은 그분의 그런 형상을 우리가 갖게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두 번 출생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 아담에게서 출생하면 누구의 형상을 가져요? 아담의 형상을 갖는 거예요. 아담은 죽습니까? 영원히 삽니까? 죽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살려면 누구의 형상을 가져야 돼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둘째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첫 번째 두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하고 누가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누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아벨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맞죠? 아브라함에게 첫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내 아들이 아니다, 둘째 이삭만 나의 유일한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이삭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또 누구를 사랑하세요? 야곱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둘째 야곱을 사랑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저버리고 누굴 또 좋아해서 하나님이 둘째인 다윗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책이냐면 둘째 사람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첫째 아담에 대한 책이고 이 신약 성경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거듭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두 번째 태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째 출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첫째 출생으로 태어난 사람은 첫째 출생의 그 형상을 어디서 받느냐? 아담에게서 받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이 출생을 통해서 둘째 아담 되시는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받게 될 때 그분과 똑같은 그런 영화로운 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내가 두 번 태어나야 하리라 하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세 번째 가서 보니까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39절에서 41절의 내용인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다 같이 하늘에 속한 그런 몸을 가져도 그 몸마다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를 드냐 하면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마다 크기가 다르고 내는 빛이 다르고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영화로운 그런 몸을 입어서 하늘에 속한 그런 존재가 된다 해도 저와 여러분이 입게 될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결판이 날까요? 그리스도에서 심판석에서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저와 여러분이 입게 될 영광이 무엇인지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적나라하게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너는 이 영광이다, 너는 저 영광이다 하고 하나님이 입혀주실 그 영광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은 다 동일하게 받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다 구원은 다 동일하게 받아요. 다 하늘에 속한 영화로운 몸을 입는데 그 영화로운 몸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도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영광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다고 제가 얘기 못합니다. 어떤 사람처럼 꿈꾸고 와서 뭐 황금이 있고 그런 얘기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은 눈이 본 적이 없고 사람의 귀 속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거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차원의 것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단지 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내 육신을 제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많은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로 자라나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더 합당하게 써야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갖느냐 하는 내용이 50절에서 57절에 나와 있습니다. 50절에 가서 보니까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이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고 해. 그 왕국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살과 이 피를 가지고 이 머리 이런 걸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불편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그와 같은 몸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1절에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런 몸을 입느냐 하는 내용이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이 신비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사람이 알 수 없는 비밀을 성경은 미스터리라고 얘기해요.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너희에게만 하나님이 내게 계시해 준 그 말씀을 너희에게만 내가 전해준다.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몸이 다 잠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깨어날 때가 있다.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우리가 다 변화가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리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일어날 때 그때 어떻게 변화된대요? 어느 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 그래서 제가 네이버 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눈 깜짝할 사이가 도대체 몇 초인가?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몰라갖고 찾아봤더니 어떤 사람 0.3초라 그러고 어떤 사람 0.03초라 그러고 뭐 등등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순식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순식간에가 원어로는 뭐로 되어 있냐면 원자 아시죠? 원자 분자가 있고 사람을 구성하는 것 중에 원자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게 이게 그 당시 그리스 말에서 그게 사람이 뭔가 물질을 쪼개서 나눠볼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원자예요. 그렇게 그 원자를 쪼개서 그렇게 나눠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죽은 자들이 순식간에 일어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가 그럼 언제입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 여기에 대해서 혼동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환란 전 휴거를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될 거냐 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동안 온 세상을 이 두려움과 심판 속에 집어넣어서 그 기간을 환란기라고 얘기해요. 그 환란기에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재앙이 떨어지는 그러한 말 그대로 준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이 이 땅에 이제 이루어지게 그걸 7년 환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7년 환란기 시작이 되시기 전에 그때 강림하셔서 우리의 온 죽었던 사람은 다 살리고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순식간에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셔서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그걸 우리가 환란 전 휴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환란 전 휴거를 믿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장로교인들과 내 의로 무언가를 좀 해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내가 그냥 갈 수 있습니까? 내가 그 환란기에 들어가서 뭔가 의로운 행위를 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와 내 의가 합쳐져서 그래갖고 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도 제가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환란기를 다 통과해서 7년 동안 다 통과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휴거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환란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인들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 마지막 나팔 소리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일곱 개 봉인 심판이 있고 일곱 개 나팔이 있고 그렇죠? 맨 마지막 일곱 개 대접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일곱 개 금병의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일곱 개 나팔 소리 끝나는 게 나팔이 있다면 일곱 개 나팔 소리가 나서 그게 7년 환란기 맨 끝에 일곱 개 나팔 그 마지막 나팔이 부니까 그 나팔 소리가 불면 그때 휴거가 되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나팔 소리는 시간적으로 맨 마지막에 부는 그런 나팔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나팔 소리가 나올 때는 중요한 단어가 마지막이라는 단어예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여기 외에도 마지막 아담,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그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완전히 되돌려 놓는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마지막이지 시간상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더구나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할 때 그 수신자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인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이 있는지도 몰라요. 요한계시록은 이거 기록이 되고 나서 40년 지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편지를 쓸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는 얘기를 지금 사도바울이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요한계시록 알지도 못해요. 나팔 소리는 황제가 백성을 모을 때 이게 부는 게 나팔 소리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부를 때 그 사용하신 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나팔 소리가 언제 나느냐?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처음 울려요. 그 나팔 소리가 처음 울리게 될 때 받은 게 뭐예요? 율법을 받았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됐어요. 죄를 알므를 통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확실한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돼서 이 율법은 뭘 하는 거냐 하면 사망을 가져다 주는 정죄하는 그런 직무를 가진 게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 소리가 울릴 때는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사망을 통해서 정죄하는 그런 직무가 드러나게 되고 이걸 뒤집어 놓기 위해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될 때는 율법과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은 이런 정죄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깨끗이 없애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성경의 마지막 나팔 소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프로이드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음은 고통스러운 수수께끼이다. 지금까지 아무도 이 죽음의 문제를 푼 사람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죽음의 문제를 풀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죽었어요. 영원히 못 풀어요. 그 사람은 지옥에 가 있잖아. 영원히 못 풉니다. 지금 여기 뭐라 그래? 51절에 그러나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 그러나 하고 시작이 되죠.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 어떤 승리를? 부활의 승리, 휴거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이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되는 것을 누가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돌아가심으로써 피를 흘려 죽어주심으로써 이 모든 일을 단번에 영원토록 완전 무결하게 해결하셨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결론이 58절이에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어떤 일을 넘치게 하라 그래요? 교회 일이요? 교회 일이요? 목사 일이요? 네,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한다고 다 주의 일이 아닙니다. 목사 일 뭐 돕는다 그래서 주의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가정생활을 하든 교회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일을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부활의 소망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하라는가? 풍성히 해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으세요? 특히 여러분 가운데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이 시간에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다 죽어서 나중에 가면 이 살이 고무처럼 딱딱한 그런 살이 된단 말이에요. 만져보면 그냥 차가운 그런 살이 돼버려요. 피가 안 도니까. 그걸 누가 살려줘요? 예수님이 살려주는데 그런 몸으로 다시 살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영화로운 그런 몸으로 예수님이 순식간에 바꿔주는 그런 일이 성경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되는 그런 일을 당해도 내 자신의 모습은 비참하잖아요. 죄에 치이고 세상의 욕망에 치이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런 것하고 상관이 없는 몸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이 소망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